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작동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심과 음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에 참된 뜻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에 우리를 순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초도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모든 만물의 근거와 기초가 되시는 성자께서 자신이 친히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세계 안에 인성을 입고 들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친 내용을 몸소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만약에 세상 죄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안겨다 두는 존재는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죄 문제고 우선적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아무리 탁월한 모범적인 삶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추구해가는 고등한 이성과 학문으로 과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심리 상담 치료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 이상적인 정치 형태와 혹은 경제 정책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통치자가 바뀌면 될까요? 좋은 정책이 입안되면 될까요? 선진국이 되면 이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부터 기인한 그 어떤 해결책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 해결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인간 자체가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음식물 재료가 아무리 깨끗한 음식물 재료가 있어도 제 손이 더러워진 채 이 음식물을 만지면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그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 되고 말지요. 따라서 인간이 개발해내고 인간이 추구하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해결책만큼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탁월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오류와 잘못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해결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내는 그런 근거와 틀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통제와 강요와 억압의 방식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통제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나온 분들을 몇 사람 모아서 은밀하게 가르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덕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 있다면 어디냐? 북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돈만 있으면 뭐 정절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와야 돼요. 우리 밖으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진술했습니다.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할 때 육신의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인성,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죄하셨다, 정하셨다는 말은 죄를 폐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없이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분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한 계명도 준수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이 지식 이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낼, 제거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죄사함의 복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시켜왔습니다. 그러다 때가 참에 모형과 그림자에 비유되는 제사 제도, 속죄 제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이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신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이튿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한 사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사건, 이 사건 하나고 다른 한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소개하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먼저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따른 사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공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 맞는가라는 이 회의감에 깊이 빠져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 즉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공간보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헤롯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을 때 요한의 시신을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장사 지낸 사건도 공관보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기까지 세례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에게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앞에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자신을 생명처럼 따르던 제자들을 미련 없이 그리스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은 쉬워도 자기가 애지중지 길러왔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져가면 되는 존재라는 사실과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항상 시기심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시기심에 발동되어 그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고 이런 증거사역은 그 이튿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와 함께 있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자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보편적인 장애인들은 적어도 자기가 선생으로서 있을 동안은 제자들이 있을 때는 자기보다 더 나은 신뢰를 갖고 있는 선생을 소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서 위대한 스승, 선생 중에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힘겨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모여든다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기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소명의식,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12가지 표지 중에 하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선생이었고 또 영어 선생이어서 나름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러나 정말 자기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그 선생에게 인도하지 않겠나요?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면 내 명예가 조금 깎이고 내 영광이 조금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흔히 말하면 주바라기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한 장소에 딱 멈춰서서 어느 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도 아마 길을 멈춰서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시선을 두게 되겠죠. 뭐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저거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관점과 초점이 그분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분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께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지요. 이러면서 요한은 모든 말씀 사역자의 귀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아무리 성경과 교리를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 할 수 있겠고 좀 언변이 부족하고 설교를 조금 못하고 교회 행정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보내는 편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서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을 신부인 교회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중매쟁이에 비유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한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순히 세례 요한의 탁월한 겸손을 교훈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의 삶의 초점과 관심과 방향과 삶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께 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 이 일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딱 살펴보세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만을 딱 살펴보면 그냥 그 일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각종 제사제도와 속죄제도를 통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거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는 자가 메시아라는 이런 계시를 세례 요한에게 주셔서 이 계시를 깨닫고 순종했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두 제자가 세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 간단한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어쩌다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왔더니 내가 그냥 이 교회 왔네? 아, 내가 예수 믿게 되었네?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까?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세례요한의 증거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타나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써보낸 의도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증언임과 동시에 역사적 기록의 산물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는 이런 표현이나 오늘 보면 39절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표현들은 성경이 단순한 신앙 고백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일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냐? 영감된 책 맞느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책들을 정말 읽어보면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믿지 않을 수 없는,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바보 천치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가장 분명한 역사적 기록의 산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셔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말씀 읽기 하였어요? 우리는 보통 연초에는 열심을 냈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 열심이 사라지죠. 처음에는 좀 시켜봤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 숙제가 생기면 안 시키죠. 이런 패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오늘날 신앙생활의 실패는 성경 읽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힘겨운 거예요. 성경 읽고 오는 게 힘든 것입니다. 성경 읽고 오는 게 힘드니까 다른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영적인 공허함은 달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자신을 따르는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감지덕지다. 야, 저쪽 교회 교인이었는데 우리 교회 왔네? 우리 교인으로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뭐 이런 식의 마음 주님이 가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찾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질문하지 않으셔도 자신을 따르는 의도와 목적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면에서 신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자 하는가?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항상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해 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일이랄지라도 내가 그 일을 왜 하고자 하는가? 왜 내가 그 일에 목을 매는가? 그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정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시작하는 사업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혹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종일관 주님을 따르는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책을 쓴 아이작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도 본래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 매일 1000번의 곁눈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눈길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분을 향해 눈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 갖고 말씀 읽기 쓰고 그렇게 해도 그 모든 것이 1000번의 곁눈질에 불과한, 그래서 한 번도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목적과 의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야, 감지덕지다.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쫓아오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참되고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찾아오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저희 교회를 선택하였지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교회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수가 틀려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의도와 목적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원에서 나온 질문으로서 그들의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어디 거주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디 사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를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이 대답, 질문 형식의 대답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구합니다 하는 대답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 뭐 간단하게 기록하면 두 제자가 주님을 쫓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나요? 뭐 복잡하게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고 뭐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주고받는 대화가 나왔다는 말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았을까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의도와 목적을 점검해야 된다. 또 주님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된다. 네가 나를 따르는 의도와 목적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을 그냥 따르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냥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죠.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지 않겠느냐?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2만 명의 군대를 가진 적과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승산이 있을까? 승산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했다는 것으로 현상교회 교인 등록 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단지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교회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되지만 기독교가 곧 교회 나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곧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치 차고에 있으면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차고에 무조건 들이는 것은 다 차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차라야 차가 되지. 차고에 들어있다고 다 차가 되나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신자가 되나요? 예배드리면 다 예배자가 됩니까? 기도하면 다 기도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해야 되긴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가르침의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그 3대째 혹은 4대째 믿으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냥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형제 안드로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과 질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신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소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먼저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이 다른 형제를 메시아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3절 이하에도 나를 따르는 소명을 받았던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장면을 굳이 복음서에다가 써놓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직접적 증언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알겠지만 최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죠? 그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자들,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스테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끈들이 이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백한 30년 전에 호주에서 미국에서 그죠?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한 3, 4대 거쳐서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직접 뭐 1세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소개받았든 아니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의 3대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소개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들이 소개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절대로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봉산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왔지요. 고봉산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고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난 경험을 소개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격적 또 다른 존재한테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의 삶의 아름다움과 고상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드러내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안드레는 아주 작은 불빛만 받고 우리는 사실은 서치라이트와 같은 그런 센 불빛을 우리는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는 더디죠. 개혁교회 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회심한 자가 성화되는 은혜가 그쳐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도로서 때로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자라가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사람의 존재를 확연하게 뒤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수 믿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의 손길을 빌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계시하십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았을 때, 개차반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타고난 삶을 살수 있는지를, 그래야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근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평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안드레와 베드로, 친형제간이죠. 이 친형제간인 이두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대화를 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안드레가 예수님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이 일은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는지 안드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반석과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교회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이었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열심히 어부 생활해서 좀잘 먹고 잘 살았을는지는 몰라도 신약교회의 초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차이가 얼마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정말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고 늙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그저 생물학적으로 그저 자녀나 키우고 그저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생 다 탕진하시겠습니까? 그거 하시느라 여러분 인생 다 쓰시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만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소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역할과 책임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고 직장에서 또 이런 데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일 처리 방식을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냥 잃어버리고 옳고 그른 길을 택하는 이런 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덕윤리적으로 성화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인간의 인품의 고상함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의 삶입니까? 범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삭처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었다. 비록 연약해서 인간 냄새가 간혹 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분이었다. 이런 기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사실은 신자가 아니었어. 어떤 사실을 그때 깨닫지요?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의 부실함은 그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짧은 인생 사시는데 그렇게 방만하게 사시면 안 돼요. 안드레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눈으로 그냥 예수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와의 참된 인격적 만남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본문 38절을 보세요.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자신을 다른 두 제자에게 와보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은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지요? 그날 함께 그와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과 함께 그날 거했던 두 제자는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지요. 안드레지요.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예, 잘 대답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저 길에서 통성명을 하고 아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길로 갔던 게 아니에요. 와보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계신데 와서 그와 함께 거했습니다. 이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죠. 우리는 보통 24시간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시간으로 나누는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10시는 오후 4시쯤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하루 일과를 거의 끝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 여행을 가신 분들 계세요? 그런 쪽에? 그런 지방은 오후 한 4시 되면 다 파장합니다. 은행 문 닫아요. 은행 한 3시 되면 문 닫습니다. 파장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실을 왜 굳이 언급했는가? 아침부터 일과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도하기 위함이기도 하겠고 그때부터 그냥 밤새도록 함께 있었다. 어쨌든 상당 시간 동안 메시아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없었다면 안드레의 전도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전도 전략에 탁월한 전도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안드레의 전도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성경은 전도법을 만드는 무슨 지침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겠으나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순한 전도법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고 그분과 인격적 교통과 사귐을 갖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만나는 인격적 사귐이 없었더라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굳이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내가 왜 미친 사람 내가 만나서 스스로 자신을 매시하는 사람 있더라고. 참 요즘 미친 사람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가 전도 전략을 잘 짜든가 초청주일 행사를 멋지게 만들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 경험을 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에 실패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배로 나오고 뭐 전도하고 교회일들을 막 해내기는 한데 한 번도 그분과의 인격적 사귐과 교통과 그분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할 때 너무 경박하고 한 번에 끝장 보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폭풍련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수납하게 만들고 이 영생의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양육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전도해서는 안 돼요. 이제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됨으로 일어난 사건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온 안드레 형제 시몬을 보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만나자마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개명이 됩니다. 물론 이 당장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런 호칭으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지금 갑자기 만나자마자 그 사람 이름을 딱 맞추시고 그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보시고라고 말했죠. 그죠?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말은 눈으로 그냥 힐끗 바라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깊이 꿰뚫어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존재와 너의 경향성과 너의 본질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얼마나 다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인지를 이미 잘 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시편 103편 이런 데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분토인 것, 우리의 체질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런 존재였나 하는 자괴감에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시죠?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아니,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아니, 집사님이 이런 존재였나? 여러분들 놀라실 때가 있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네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 놀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에게 새로 밝혀진 허물은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허물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크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데 실력이 더 못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개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람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개바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3장 22절, 9장 5절, 15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런 데는 다 개바라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어떤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존재의 대표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이름의 변화는 그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그저 자연인으로서의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고 너 존재를 내가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내가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도 크게 모자라지 않은 존재의 변화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래 회심하고 중생하기 전의 모습을 안 봐서 그렇지 상당히 좋아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못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렇지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저희 교회 16년 지나가는데 그때 처음 나오신 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교회 저렇게 십수년을 다녀도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분에 붙들린 바 되면 한번 이렇게 딱 붙들린 바 되면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성마르고 충동적이고 혈기를 부렸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경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고,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대하실 때 자꾸 못난 거, 잘못된 거,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걸 늘 주목해 봐야 돼요. 그분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의 배려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에 걸쳐 이는 번역하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삐를 번역하면 선생이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아람어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자기들만의 고상한 언어로 신학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이해할 수 없는 신학 논문, 평신도란 말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 이해를 위해서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일반 성도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성도가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장황한 글들을 신학서적으로 적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횡포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적어도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실패한 설교 학문 작업은 그 실패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상당히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그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사람의 위치, 신분만, 야, 참, 그 사람 배운 사람이야. 정말 신학적 깊이가 있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도대체 저 사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상당한 실력을 안 갖춘 사람은 어렵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을 깊이 알아서 그 내용들을 사도요한이 잘 진술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야 정말 참 어린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참 고상하다, 이런 실력이 있는 전도자로서, 신자로서, 구역장으로서, 인도자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교리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그저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스토리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잘 깨닫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서 오늘의 현실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늘 내어맡겨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말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영화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손길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 때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존재적 변화를 경험했고 완성의 상태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불쌍히 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현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